여러분, 성가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도 성가대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기도 올리고 그렇게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서로 격려하라입니다. 서로 격려하라. 격려를 받을 때 기분이 좋죠. 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세 명이 모였으면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거는 그리스의 그 남쪽에 아테네 서쪽에 있는 섬으로 그 아카이아 그러는데, 거기에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 전우수 아시죠? 그 고린도에 머물 때에 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편지를 썼어요. 이제 상황을 생각해, 우리는 그 시대를 안 살았지만 일제 시대에 일본의 그 일본 왕을 다 신사참배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그 시대에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조선 땅에서 일본 도쿄에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감이 나죠.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였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해보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은 그 서쪽 끝에 있는 망망대해가 바로 있는 지금의 포르투갈, 그 스페인 반도였습니다. 거기는 거의 뭐 그 바바리안 당시에는 비문명인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까지 가서 선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고, 바울이 그러면은 선교를 하면은 누군가 선교에 후원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 선교 후원을 할 수 있는 그 교회와 성도로 가장 서쪽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이는 교회가 로마였어요, 로마. 그래서 로마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선교 후원을 받으려면 그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야만이 선교 후원을 해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면 선교 후원을 하지 못합니다. 예.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교 못 해요. 그냥 시험에 들어요, 선교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끌리는 힘으로 동네 선교하고 지역사회 선교하고 땅끝까지 미치는 데까지 찾아가서 힘이 미치는 데까지 찾아가서 선교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성교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교를 하면 성령 충만을 또 부어주세요. 반대로 성령 충만해지면 어느 누구든지 거의 예외 없이 성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더 불우한 어둠에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선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 어떤 사정이든 간에 선교에 불이 꺼져버린 교회는 그런 교회도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많고 즐겁고 오면은 인생의 피로가 풀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것도 쓸모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더위를 식혀주니까, 보기가 아름다우니까 그런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화면에 한번 띄워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집사님, 11절,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어야 함이라. 그죠? 이게 나오죠, 목적이. 간절히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가서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왜? 왜 만나고 싶습니까? 나와 당신들이 함께 서로 안이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예, 이 편지를 쓴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안이하다는 단어는 이 편지는 당시에 그 그리스 헬라어로 쓰였어요. 국제 요정 같은 영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이 앞쪽으로 데려오다라는 말이고 이 칼레오가 파라칼레오가 격려하다 위로하다 안이하다는 말로 표현되어 격려하다 위로하다는 말이에요. 또 좀 더 깊은 말로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서 따뜻거려주고 간곡하게 타이르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108번 이 단어가 나와요. 108번 나오는데 특히 이 단어를 누가 많이 썼느냐, 사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대부분 쓰였어요. 격려해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초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살인 뒤에서 부추기고 그런 사실은 폭력배에서 폭력배 지식인이었지만 그렇지만 이 사울에서 바울이 된 배경에는 어느 한 사람의 헌신적인 인내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 옆에 보면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섬에 살던 유대인이에요. 이민자, 이민자. 그 사람이 이제 하나 왔다 갔다 하니까 유월절에 되면은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오면서 예수님을 본 거죠. 보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듭나서 이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을 워낙 잘 섬겨서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별명.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에요. 그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 그런데 바나바로 불리게 됐어요. 바나바의 뜻은 격려를 잘하는 사람. 얼마나 격려를 잘했으면 자기 본명은 지워지고 별명으로 성경에 이름이 지금도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섬기는 그런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게 한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걸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 바나바, 교회를 앞장서서 받게 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영을 만나서 나는 거듭났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각을 다 하니까 나는 안 할래. 근데 누가 나서서 안아줬어요? 이 요셉이라는 기프로스 출신의 바나바. 그 사람이 탁 그래 내가 당신을 품어주고,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품어주고 격려해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막 이렇게 경계라니까 견디기 힘들었는지 북쪽으로 한 60마일 올라가서 엔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교회에 부목사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가 담임 목사로 갈 때 엔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 부목사는 신참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도 처음으로 선교도 데리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같이 키프로스 섬으로 갔어요. 거기 원주민들 그 당시는 뭐 원주민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세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서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바나바라는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계가 있는데 6년 전에 안수 집사를 받으셨는데 쭈루룩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어떤 분은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길이 이렇게 샥 엇갈립니다. 우리가 새로 오시는 분, 지금 보기에는 믿음이 거의 없으실 보이시는 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인생에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이 격려하라는 단어가 유달리 바울의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본인이 격려를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격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이 연약할 때 다 나가 떨어집니다. 본인이 격려를 받아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쓴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표현하자면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바울이 그래서 격려하라 격려하라 이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는 교회예요.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뒤에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선교로 확 뻗어나가요. 그래서 제자들을 거기 사도들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각 지역으로 나가서. 그러기 전에 선교로 뻗어나가기에 앞서서 교회가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격려하는 공동체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 본문만으로도 설교를 많이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의 44절,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어이구 이 웬일이니 칭송을 저런 모임도 다 있네 칭송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이게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그러죠. 교회 이름 중에도 초대교회가 많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처음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격려하는 교회였어요. 격려 도가 좀 지나쳤어요.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 가졌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요즘은. 이 성도 간의 격려가 교회를 통해 실천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결과는 세상에 교회 손가락질 안 받습니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에이 무슨 교회가 이래 피곤하다 인생 안 그래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양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비결은 딴 데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근데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과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님들에게 매일 격려해 보세요. 힘드시죠? 격려는 한마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데 격려하고 북돋으면 그 세탁소 가고 그 잘 그렇게 격려해주는 웨이트리스가 있고 주인이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죠. 딴 데 가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형제간에 서로 격려하면은 집에 가면은 그 집에 가고 싶죠. 근데 맨날 가면은 야단치고 이거 했니 저거 했니 하면은 집에 가고 싶겠어요. 1년에 한두 번 올똥말똥하죠. 격려는 그렇다면 누가 격려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또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같이 말씀 나누는 주제예요. 근데 보통 보면 격려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거나 쓰러지기 일보 직진인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필요한 거야. 나는 뭐 잘 살고 있어. 내한테 무슨 격려가 필요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바울이 나도 격려가 필요하고 로마의 교회에 사는 당신네들도 격려가 필요해. 이게 서로 안위함이거든. 서로 안위함. 서로 격려하는 건데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 이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 온 세상 제국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에게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 당시에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그 인사말처럼 처음이 시작이니까 우리가 그냥 인사 거칠애처럼 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로마 당시에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이게 문제거리다 해가지고 로마 거기 시에서 지방으로 다 추방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 디포테이션 다 당한 거예요. 우리 다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상관없이 한국 미국에서 있는 이민 온 사람들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갑니까? 한국에 가야지. 에? 북한 갑니까?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어휴,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사나 지켜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 지켜봤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가 또 거기에 그 교역의 중간에 로마와 그 동방 예루살렘 쪽에 아니 동쪽에 거기와 중간 쪽에 그리스이기 때문에 거기가 교역의 중심 항구였어요. 거기에도 중간 기착지니까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고향까지 안 가고. 거기에서 우리는 압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울을 인도해주고 같이 천막 짜는 일도 같이 가르쳐주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부부 부인이 먼저 이름이 나왔다가 남편이 나와 나중에는 이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부인이 더 신령하고 신실했는데 그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로마 교회 출신이에요. 로마 출신.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들이에요. 디포테이션 당한 사람들. 로마의 성도들은 이들 부부처럼 디포테이션 당해서 각지에 흩어져서 거기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겠죠. 지역교회를 섬기고 했지만 가는 데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와, 믿음이 좋은 분들이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정도 핍박받았으면 그 이후로 핍박받았으면 흔들릴만도 한데 더 굳건해 거기에 믿음을 지키고 성경 지식도 아볼로와 견줄 정도로 성경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정통하고 또 삶을 섬기는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평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40년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에 성장한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50대죠. 50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신 많은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많아요. 많이 흩어졌어요. 지역사회와 각 도시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들 그 각 교회를 또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 역시 리아이 밸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달라. 놀랍네. 정말 믿음이 좋네. 이런 평판이 자자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그런 평판을 받는 세상이 감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게 교회예요. 북간도의 용정의 명동교회, 명동촌. 뭐 몇 명 됐겠습니까? 거기서 윤동주가 나오고 뭐 이게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겠지만 문익환 목사도 나오고 유명한 성각자들이 지금도 존경을 받는 윤동주 씨를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순수한 믿음에 도전을 받으세요. 그런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게 뭐 5천명, 만명 교회였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기 자라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나가면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인물로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이 좁기로 평판이 제국 전체에 소문이 났던 로마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격려가 필요했다. 안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제국의 수도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격려가 필요하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도 다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마가편 달릴 주자 말마자에다가 더할가자에 회초리 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잘 달리는데 왜 채찍을 때려요? 더 잘 달리게 넘어지지 않도록 채찍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워있는 말에게는 채찍을 때리지 않습니다. 경주하는 거 보면 달리는데 막 딱 엉덩이를 때리죠. 이렇게 믿음의 경주는 왜냐하면 잘 달리다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일심 이미듬의 경주를 뛰는 사람에게 가서 시험을 하고 다리를 가지 누워서 코를 골고 자고 깨을리하는 자는 신경도 안 써요. 이미 밥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잘 달리다가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채찍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래도 알고 보면 속으로는 다 지쳐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멀쩡하게 세상 부럽게 잘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를 우리 한국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실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재벌 가문의 재벌 3세들, 현대그룹의 뭐 이렇게 정주영의 손자들, 그 다음에 뭐 모 신문사, 한국의 최고의 신문사의 그 형제들의 또 사모님, 그리고 또 잘 나가는 교수님, 검사, 판사, 심지어 목사까지 다 이렇게 좀 한 분야에서는 존경받고 되고 싶은 그런 자리인데 자살해요, 자살. 멀쩡했는데. 최근에는 자기의 또 개념 있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던 한국의 예쁜 젊은 여자 연예인이 스스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어요. 제 이름은 강대상이기 때문에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 그런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인터뷰한 게 있는데 동영상에 이렇게 하소연을 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기자님들 제발 좀 좋은 기사 좀 써주세요. 시청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하소연하듯이 처연한 표정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아주 겉보기에는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탁 펼치면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처럼 보였는데 들여다보면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그래서 위로와 격려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 겉보기에 번듯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도리어 그 사람들이 더 격려와 사랑이 필요할지 몰라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한번 디포테이션 당했다가 황제가 또 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다시 로마로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났지만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삶이 좋을까요? 로마 교인들이 다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민자예요. 이민자로 사는 게 지치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로마 시저 황제 숭배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쉬웠을까요? 인구가 당시에 80만이었어요. 로마에 한 30%가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눈뜨고 나가면은 맨하탄 못지않은 웅장한 건물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은 슬럼가예요, 슬럼가. 그래서 네로 때 불이 나가지고 막 했던 그 슬럼가, 거기는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돼서 불이 난 거예요, 사실은. 물이 없어서.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장사하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지목해서 인종청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 이민자들은 그 위대한 도시에 제국의 중심에 살았지만 3D 업종에 종사했다는 거예요. 3D는 뭐예요? 더리, 더럽고,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한. 로마의 평민들이라든지 당당한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바울도 뭘 했어요? 천막 짜는 일, 천막을 몰러 짐승을 끄죽을 벗겨서 이 고되고 피칠갑에다가 냄새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자기가 지식인이었지만 같이 그 유대인들 동료들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생계의 일부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전도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귀족도 있었죠,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은 당시에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였습니다. 이방인들 다 거의 다 노예였어요. 그러면 그들의 교회가 어땠을까요? 인종도 다르고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 이미 팍 흩어져서 산 지가 수백 년 바빌론에 망하고 나서 흩어진 다음에 거의 뭐 천년 가까운 세월이 이렇게 수백 년 흘렀기 때문에 그냥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한글 배우듯이 해외에서 그래 서로 생각이 다르고 습관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2세나 3세들 보면은 남미에서 자란 3세 자녀들하고 러시아에서 까레스키 3세 4세 예? 피도 섞이고 같은 김치를 먹어도 이 만나면 자녀들이 만나면 뭔가 같은데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다르고 고향과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신분이 불안했을 신분이 그래서 서로 만나면 좋은 친구 편했겠습니까? 만나면 불편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그 당시 교회입니다. 또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삶도 이와 좀 비슷한 축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다양한 얼굴은 같이 생겼지만 다 살아온 내역과 사는 또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 와중에 각자 인생에서 사는 게 지치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어휴, 내가 이게 지금 비즈니스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이게 맞는 건가? 바보 같은 게 아닌가? 아무리 또 열심히 뛰고 해도 제자리 걸음 같기도 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뒤처져 외롭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고립감. 저도 제가 지금은 이제 50이 넘었지만 30대 때는 교회에 그냥 일반 집사였습니다. 작은 리테일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업이란 게 장사란 게 텍스 리턴 시즌에는 줄을 서서 그냥 7시에 문 닫을 걸 9시 반에까지 막 손님이 계속 밀려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장사가 또 비수기 때 여름이나 뭐 텍스 리턴 시즌 지나고 아니면은 사이클이 금융위기 때는 장사가 확 떨어지잖아요. 911 터지고 할 때는 장사가 확 가라앉습니다. 장사가 슬로우하면 몸은 편한데 몸이 더 아파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바닥으로 확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미국까지 와서 뭐 하는 거지? 내 팔자에 없는 장사를 다 하고 이런 생각을 처음엔 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생활비를 못 챙겨주잖아. 렌트비를 다 내야 되니까 유틸리티 다 내야 되고 아 그러면 존재감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이게. 존재감이 이게 내가 이제 뭐 하는 건가 이게. 이게 의지할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한국의 뭐 형제들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럼 미국에 너 뭐하러 갔어? 이런 말만 돌아오죠. 그때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고 교회에 없었다면 저는 불경기가 피크일 때 아마 가출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disappear. 마음이 어렵고 바닥에 떨어질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친 하루 일한 지친 몸과 마음을 끌어안고 가게 문을 닫고 가게 일을 마치고 수요예배 갔습니다. 주중에 수요예배 일주일이 너무 길더라고요. 수요예배 갔어요. 가면은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예배하기 전에 찬양팀이 찬양을 착 하거든. 그 찬양에서 은혜를 그 가사가 젊은 시절에 유행가 가사 듣듯이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탁 가서 이제 교회에서 주는 저녁을 먹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 뭐 몸이 피곤하니까 절반은 잤죠. 수요일 때는 막 절반은 잤어요. 졸다가 이제 말씀과 예배로 찬양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찾고 다음 날 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렵고 외로울 때 목장이 있어요. 목장. 뭐 이름은 가정 공동체였는데 똑같은 거예요. 목장에서 우리 그 갔더니 오후 신앙의 선배, 이민사회의 또 선배님들이 계신 거예요. 나이가 저는 30대인데 50대 이런 분들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힘들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리고 또 중보 기도해 주고 또 근사님 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막 자녀들 결혼하기 전에 따뜻거려가지고 그 프레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프레임 아시죠? 그게 이제 그린 프레임 하는 비즈니스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와 격려하시는데 그 큰 도움이 간증도 듣고 큰 도움이 됐어요. 그 제가 그 모임에 갔기 때문에 그런 위로와 아 이게 이민의 삶이란 게 이런 고비들이 다 있구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분들도 다 헤쳐나오시고 자녀들이 다 이렇게 또 성장했구나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에 붙들게 됐어요. 사는 게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인터넷에 좋은 말씀도 있고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 같은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할 때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살잖아요. 같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수고하지 아니하고 짐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 다 오라고 해서 다 오라고. 믿음이 너는 믿음이 굳건하고 좋구나. 오지 마. 너 믿음이 약하고 시험에 들어 지금 넘어지고 오늘 예배도 안 나오고 넘어지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올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와,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쉽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그 명예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이야기.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해서 아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주님의 영임을 성령님이 성령님. 그 성령님은 카운셀러, 위로하는 자, 뜻이 위로하는 자입니다. 성령님. 위로하는 영, 격려하는 영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와 짐을 대신 져주겠다. 어디 가서 누가 우리의 짐을, 이 고달픈 이민자의 삶을 누가 알아요? 한국의 형님, 동생이 알아요? 조카들이 알아요? 그러면 다 그래요. 어우, 한국은 더 힘들어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나의 등 뒤에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지긋하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뒤에는 눈이 안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홀로 버거워서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돌이켜서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본인의 고통만 더 커 보여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눈을 들어서 나의 모습을 보지 말고 옆자리라면 옆자리 옆에 사람을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네? 예? 똑같은 일로 힘들어하네? 젊은 세대를 보니까 내가 지나온 그 과정에 힘든 걸 또 경험하고 있네? 또 그런 일로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 안에 눈이 뜨이는 것은 말씀에 눈이 뜨이는 것도 있지만 옆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눈이 뜨이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떴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아, 그분도 예수님이 짐을 다 지어주시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런 분들이 다 모인 게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 왜 해요? 예수님께 나의 짐을 먼저 훌훌 넘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나의 딱딱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피워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나고 식사로 교제도 하고 하면서 사랑하고 격려를 나누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격려해요?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격려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워킹하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내 기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의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앞에 있긴 하지만 다 그래요. 다 범사에 그래요. 예. 그리고 기도에 이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격려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하루빨리 만나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 한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은사가 뭐예요? 은사 탤런트 쇼도 있죠. 재능의 재능. 신령한 재능은 내가 세상에 내 욕심과 나의 크기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갈고 닦았던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샤이하고 이렇게 나서기를 싫어했는데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그게 가장 기뻐요. 바뀌었어요. 성령님을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자기의 모습이 개발됩니다. 거기에 약했던 모습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세상에 내가 갈고 닦았던 세상 능력을 교회에 와서 쓰려고 그러면 사람들 다 쓰러지고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재단을 하거든. 더 잘했니 못했니.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재능과 능력이에요. 자원하는 심령.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부족하지만 나는 여기에 마음이 끌리고 기도하니까 이걸 좀 섬겨라. 그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헌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같이 합력해서 팀을 만들어서 하게 만듭니다.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재능이고 신앙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선교의 은사,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안내의 은사, 기록의 은사, 찬양의 은사, 음식 친교의 은사, 모임 준비의 은사, 교제의 은사, 음악의 은사, 행정의 은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쓰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교회에 와서 회계사가 CPA가 와가지고 교회의 회계를 맡으면 눈에 딱 보고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얼마 내고 뭐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밖에 요리사가 와가지고 요리를 잘하는 주방의 셰프가 와서 여기 주방 봉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 요리를 그만큼 잘합니까? 뭐라고 잔소리하면 다 뒤로 넘어지죠. 예.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우리는 모임을 자주 함으로써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만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뭐 추석 때 많이 받으셨죠? 맛있는 음식, 그림 음식. 카톡으로 케이크 많이 받으시죠? 생일 축하해. 불까지 이렇게 하늘하늘. 맛있습니까? 배부릅니까? 저는 그거 보면 뭐 감사는 한데 기억해줘서 화가 막 나더라고. 딱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그냥 까똑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손가락 하나로. 예배와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나가야 돼요. 선교 활동을 나가야 돼요. 자기 팔을 잘라내야 돼요. 희생이 필요해요. 여기에 누가 피가 부족해서 죽고 있는데 어이구 피가 부족하네. 내 몸에 피를 꽂아서 피를 안 뽑으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우리가 서로 다르게 각자 받은 달란트를 그걸 통해서 펼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를 교환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활동할 때 뭘 봅니까? 아, 저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평상시에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변화를 받고 그 사람도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상승효과예요, 상승효과. 오늘 같이 읽은 히브리서 10장에는 여기도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격려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굳건하게 잡아라. 예?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에 열심을 내라. 세 번째는 모이기를,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사랑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주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주 모여라. 자주 모이란 말은 다른 말로 대체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집사님 옆 사람 보시고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자주 모입시다. 어휴, 목소리가 안 나오네. 자주 모입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왜 안 쳐다보고 말씀 안 하세요? 기도. 이제 아니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 저를 위해서는 다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전부 다 매일 한 번씩 자기 전에 1초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약속하셨으니까 옆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아멘. 예. 에이. 이 삶을 포기한 모든 사람들, 그 예뻤던 젊은 연예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한 사람의 격려고 마음이었어요. 예. 자기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옆에서 들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 아픔을 같이 안아주고 또닥거려주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어른 일 있으면은 자다가도 새벽이라도 나한테 카톡 주고 전화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받을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원래는 이하이 여러분 모르시게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젊은 청년이 이걸 작사 작곡했는데 그 친구도 2년 전에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하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 복음성가 가수 중에 소향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가장 잘 유튜브에 소향 제목은 한숨입니다. 한숨 여러분 아이고 한숨 쉬시죠. 한숨 쉬지 마세요. 한숨 쉬 힘들 때 그 한숨이라는 노래 가사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를 탓하진 않아요. 가끔은 실수해도 돼요.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그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그 옆에 분 같이 한번 우리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안아주고 정말 수고했어요. 한번 장로님 한번 같이 한번 옆 사람 한번 같이 앉겠습니다. 같이 정말 수고했어요. 한번 안아주세요. 집사님. 왜 안 오세요? 한번 허그. 정말 수고했어요. 허그. 예. 오늘 옆에 계신 분 다 힘든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힘드십니까? 옆 사람도 힘들어요. 서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자주 허그해 주세요. 배우자뿐 아니라 교회분들도 장로님도 저도 저를 좀 허그해 주시고 예.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뒤에서 호응하시는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뒤에서 바라보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성령님 예수의 영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름도 격려자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 가는 곳마다 리아이벨리 한인교회 출신이네 오 믿음이 너무 좋아 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흠모받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교회 그리고 나날이 사람을 보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아픔을 쳐다보면서 주님 안아주고 그리고 주신 다양한 은사로 서로 앞다투어 헌신하는 교회 무엇보다 자주 모이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